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작을, 공생애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이야기할 때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약속과 성취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이야기할 때 약속을 이야기하고 또 신약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성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신약성경은 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이제 그 약속을 기대하며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셨으니까 다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삶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두 가지로 또 설명을 한다면 믿음과 인내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그 인내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데, 이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명령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참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바로 인내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중간에 또 에스라라든지 에스라가 어떤 구약의 성경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는데, 그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기다리는 그 말씀을 이제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공백이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4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400년. 유대인들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뭐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로마가 완전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 소용돌이 속에 이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여러분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성전을 중심으로 열심히 유대인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이라고 할 정도로 그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엄청난 것을 보여준 거예요. 400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고 자신들의 그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몰라요. 400년 동안의 그 유대인의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것을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자기의 어떠한 그 차례가 되어가지고 성전에 가서 봉사하고 나올 때에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신다는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등장보다 더 적극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너무나 유명하게 그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삶이 어떻습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약의 말로만 들었던 어떤 사사의 삶, 그 선지자의 그 삶을 세례 요한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의 집안은 결코 가난한 집안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태어날 때 세례 요한의 그 부모가 나이가 많았어요. 태어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의 삶이 특별한 거예요. 미치고 이상해가지고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별된,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바로 이렇게 불붙듯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자신을 집중하는데 자신에게 막 몰려오는데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극적인 순간으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구별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성경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뭐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그분, 우리의 죄의 문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또 부활하신 후에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이겨내는 거예요?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간으로서 죽지만 어떠한 존재로 죽으셔야 돼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셔야 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와는 완전히 구별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하시지만 죄로부터는 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정말 믿기 힘든 게 뭐냐면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을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만 빼놓고 믿어. 성경이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아. 성경의 어떠한 그 말씀들, 잠언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것들만 이야기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반복해서 읽어보면 사도들이 전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보여주어야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도움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심방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신앙을 상담할 때에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면 이런 게 뭐가 중요할까? 잘 설득해야지. 막 그런 것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뉴스예요, 뉴스. 지금 사람들에게 뉴스를 전하는데, 신문을 배달하는데, TV를 시청해서 뉴스를 전하는데 그 뉴스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뉴스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말씀으로 만나요. 마가복음으로 성경 공부하죠. 그 마가복음의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성경 공부 그 쓴 사람 이름이 누군지 확인하셨어요? 네. 거기 보니까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동명이인인가 했는데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 목사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으로 만나요 하시는 분들 그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다 설명 잘 들으셨어요? 우리가 터키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그 터키 지역 성지순례를 가면 계속 있는 많은 유적지들이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에요. 그 초대교회의 흔적들도 있지만 그 초대교회의 흔적들은 진짜 뭐 나중에 뭐 그 세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중요한 유적들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복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기독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자신들의 어떠한 통치자예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어떤 방송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문을 발행했는데 뉴스페이퍼죠. 신문을 발행했는데 그걸 각 가정마다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곳에 딱 그 통치자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지금 로마가 전쟁을 했는데 어디에서 승리했다. 우리의 군대가 어디에서 승리했다. 지금 우리의 황제가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한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 복음이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 복음이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 AD 70년 이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동시에 아마도 AD 64년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64년이라는 것은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미 그 기독교를 향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로마의 핍박이 엄청났어요. 너무나 엄청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지금까지 구전으로 전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을 분명히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동시에 이 마가에게 이 리소스, 그러니까 내용을 전달해 준 사람은 바로 베드로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마가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데 우리에게 굿뉴스가 있는데 이 복음은 결국 나라에 관한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에 관한 뉴스를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이 마가가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단어이지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한다, 예배한다, 뭐 불교 용어에도 그러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뭐 우리가 예배한다, 기도한다 다 이게 기독교 용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그 용어를 받아들이는 거죠. 좀 비교가 그렇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자, 그렇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지금 로마 황제 숭배가 지금 막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나라마다 그러니까 도시마다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황제 숭배를 위해서 제가 그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신들이 막 먼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짓고 로마 그 황제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것은 권력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황제 숭배가 중요하고 황제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거를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네요. 이러니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로마의 승리, 로마 황제에 대한 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관한 그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되고 사람들한테 막 영향이 가니까 로마 관리들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막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가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 기쁜 소식,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약속대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나라다. 이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누가 그 나라의 시민이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마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그 소식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것이 로마의 힘의 상징이 누구냐면 무엇이냐면 군대예요. 로마의 힘의 상징은 군대예요. 그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어떠한 통치, 로마의 힘의 상징과 같은 존재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죽으신 후에 그 모든 그 과정을 다 지켜본 후에 바로 옆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한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저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것이 로마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황제 숭배 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좀 우상들이 좀 생겨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결국적으로 이게 보면은 정말 그러한 놀라운 것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어떠한 상징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몇 가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가상칠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일곱 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을 우리가 이 마가가 보여주는데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말씀은 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시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딱 한마디가, 한 음성이,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말만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의연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연하게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 예수님의 그 당하신 그 고난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가짜 죽음이 아닌,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이 승천하시면서 이러한 인간적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을 누가 알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 이 마가복음 제일 첫 번째 기록한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딱 한 음성 그거를 기록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하셨어요. 믿음 없는 것,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보고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전한 것을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신 거예요. 왜 도망갔냐? 그런 것을 꾸짖으시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부인했냐? 그런 것을 꾸짖으시지 않으셨어요. 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확인했으니까 믿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뭐 설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믿고 전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겠어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여러분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믿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가망이 없지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겠어요.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뭘까요? 그냥 이를 억물고 있는 게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거를 견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돼요. 그러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파됩니까?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한다고 그런 것은 어떤 게 아니냐면은 이를 억물고 그냥 꾹 있는 게 아니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믿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딱 집사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클로징 했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좋으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요새 집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집을 샀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면 저한테까지 갑자기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속마음에 있는 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직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직장 잡는 것이 쉬울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주 좋은 IT 기업에 들어간 거 그런 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연봉을 이야기하고 또 아이 저 뭐 자기 아이에 관계된 여러 가지 병원 어느 병원이 결정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평소에 무슨 말하고 다니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하인 연합장로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시카고 지역에 또 선교지 우리가 올 여름에는 온드라스를 가고 또 7월에는 온드라스를 가고 9월에는 터키 트리기에를 갑니다. 트리기에는 우리 EM을 중심으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온드라스는 우리 일세와 우리 유스 그룹을 중심으로 같이 가려고 합니다. 트리기에 성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허락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대학생들에게 이제 성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영어도 가르쳐주면서 그러니까 9월 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좀 남미에 가서 또 트리기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시카고 하인 연합장로교회가 정말 매년 더 자주 또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또 모든 민족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온전히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